우리 오늘 지원이하고 지원이는 안 해? 공부하러? 안 가?
아니야! 나 이거 하고 있잖아.
해야 돼요?
예. 네.
아, 기초성경공부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기초를 잘 세워서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되새기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기초성경부 그 1단계, 이제 1책, 1권이죠. 1권에 해당하는 그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할 때 그 근거로 성경이 예,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그 애매모호하게 구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 사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용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죠.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리석어요. 많은 거를 아는 것 같고 오늘날에 많은 과학이 발달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구원받은 그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착각하는 것이 여기 이제 책에서도 이 린튼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절대로 아니죠. 예, 교회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저기 프린트물이 필요하신 분은 그 지난주에 드리긴 드렸는데 요게 혹시 목사님 복사를 예, 이게 이제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교재가 좀 필요하신 분 예, 뒤에 있으니까 목사님 좀 나눠주시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하러 밖에 나가셔서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아, 저 교회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정말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떤 교회를 다니는 어떤 형식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이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약성경도 보시면 침례라는 구절은 굉장히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구절 여러분들이 몇 구절을 침례라는 구절과 연관된 구절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치 침례가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가다 만났는데 대놓고 물어봤죠. 저는 그리스도교회는 침례가 구원이라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한대요. 그런 얘기 안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가 구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얘기를 쭉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가서 공부하는 결론이 뭐냐면 침례를 안 받은 것은 곧 구원을 안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표현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예, 다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침례가 구원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요 그리스도교 이 목동에도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이 캠벨라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침례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이러한 것을 구원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뭐 부모가 목회자이거나 뭐 이런 것을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그냥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냥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물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얼마든지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 제가 박노찬 목사님이 저에게 오기 전에 박노찬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나오시고 장로교 쪽 출신이셨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나 박노찬 목사님 뭐 부모님이 계시고 뭐 사모님이 어떤 분이고 아이들이 두 명이고 제가 이렇게 박노찬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박노찬 목사님에서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박노찬 목사님 알아요. 아, 그 누군데? 아, 그분은요. 일단은 아내가 계시고 뭐 자녀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박노찬 목사님을 여기 오셔서 지금 이제 한 5, 6개월 정도 같이 교제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단순히 박노찬 목사님은 그냥 지식으로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다, 목회자다 뭐 이렇게 안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를 들면 뭐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그분 자체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 자체에 대해서 아는 거는 오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똑같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에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거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그가 구원을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니고데모가 구원에 상당히 가까웠고 거의 뭐 구원받은 사람과 이렇게 근접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근데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물론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100%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니네가 한번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 이게 아니죠.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잠깐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여기서 이제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나오죠.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 복음이 뭐냐?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거 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장사 지내심, 또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으시고 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 이것은 바로 죄의 형벌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가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복음과 연관해서 볼 때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죄를 깨닫고 나서 이거 참 어떡하면 좋겠냐. 이 죄가 이게 참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었냐 이런 거죠.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죄인인 게 아니고 원래가 죄인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내 상태가 어떠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했고,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예.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래요. 난 죄 안 졌다.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신데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죄 안 졌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난 죄인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왜 죄인이 아니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은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큰 죄인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죄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 또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보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뭐 선하게 살거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특히 천주교라든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죠. 좀 선하게 사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가 어떠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로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람이 피를 공부할수록 의학적으로도 볼 때도 참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다가 참 이 피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참 이 피를 공부해 볼수록 참 놀라운 것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피가 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 사람 피가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볼 때 성경을 공부해 볼수록 알 수 있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이에요. 예.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피가 썩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하게 하셨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피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죄는 반드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고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피가 뿌려지는 것과 죽는 것과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은 바로 그 아담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예.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피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피로서만 사람이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서 말씀 그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땐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노력, 아무리 선한 행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어요, 이미. 이미 죽은 거예요. 피가 뿌려져서 그 죄가 속죄함 받기 전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귀를 아무것도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피로서 깨끗하게 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인이 선한 행위로 좋은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죽은 예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뭡니까?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바로 지옥불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죠.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그 수하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뒤를 따라서 죄를 졌고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는데 마귀가 개입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원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놓은 이 지옥불이 바로 죄인들이 가야 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오면 다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갖고 소멸할 것이라 그랬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오면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람들을 왜 지옥 가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그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이 그분의 아들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써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길이고 또 이것이 종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뭡니까? 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럼 믿는 것도 행위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물론 내가 선택은 하지만 그것은 이건 우리가 믿음의 행위인데, 사람의 의지의 행위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의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과 사람의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행위다라고 말할 수, 어떤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꼭 굳이 말한다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위고 이것은 종교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그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뭡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거잖아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겠습니다.